본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발람의 네 가지 예언 중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예언의 그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예언이 온전하게 다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예언의 서론 부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복술자 발람은 바알의 산당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모압 평지에 광대하게 펼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전체를 보게 됩니다. 발람은 고향 메소포타미아의 풍습대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발람은 자신의 기준에서 여러 민족의 신들 중 하나인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고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단과 제물의 일곱은 바벨론 지역의 거주민에게 신성시되던 숫자로 히브리 민족의 상징적인 숫자 일곱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 이방의 간교한 술사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술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응답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민족과 지역에 국한되는 당대의 우상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또 그 엘리야의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850명의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이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이 엘리야 한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 바알은 이 제단의 불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 현현해야 되는 자리에서 바알 신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존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현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현현하셨죠. 하나님은 이 사단의 악한 계획과 활동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의 계획을 완전하게 무효화시키는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민수기 2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만 읽으면 발람이 마치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즉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발람을 통해 인류 역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세계 만국에 알리시기 위해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방 술사와 지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탐욕의 눈이 멀어있는 발람의 마음을 저지하시고 그의 입에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두시면서 발람을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쓸모가 있다라는 것이죠. 막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냐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악한 자들의 행위도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너무 미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영혼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발람의 전인격이 거룩함을 잊고 변화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인격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전달하는 것. 그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있다라는 것이죠. 7절에서 10절까지의 여호와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그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와 축복 모두가 자신의 의지와 힘이 아닌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소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거기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발람이 원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압왕 발락이 제공하는 부와 명예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심과 그 내면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직접 목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감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 역시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처럼 살다가 죽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방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의인처럼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인의 죽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생의 완성이자 영생으로 가는 통로로 궁극적인 축복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압왕 발락은 이번에 발람을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진영이 보이는 곳이 아닌 끝부분만 보이는 곳으로 비스가 꼭대기로 이 발람을 데려갑니다. 두 번째 예언이 18절에서 24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하심과 진실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자이시며 독립성을 지니신 분으로 어떠한 환경과 시간으로부터 초월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하며 모든 인생들은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고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시며 선포하신 축복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결코 뉘우치시거나 후회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성품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발람은 스스로의 의지를 거두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민수기 23장 2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 발람은 고대 근동 지역의 이교도적인 모든 술수와 능력으로도 선민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스라엘이란 존재는 너무나 막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을 암사자에 비유합니다. 암사자는 탁월한 권능의 왕으로서 타민족을 초월하는 힘과 영광을 지닌 존재로 상징하는 것이죠. 이러한 2차 예언을 전해들은 발락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저주와 축복도 하지 말 것을 발람에게 요구합니다. 시키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계속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예언을 포기할 수 없음을 전합니다. 발락은 또다시 세 번째 새로운 장소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으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발락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에도 불구하고 악한 꾀와 그 악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다니엘이 쓰는 헛된 웅덩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모습은 이 발락의 모습인 것이죠. 보혈사는 아바림 산맥의 한 봉우리로 모압 평지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였다고 합니다. 또다시 발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제단을 준비시킵니다. 몇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악한 계획을 위해서 끈질긴 노력과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땅히 악을 향해 달려가는 멸망받을 인생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도 작은 죄와 작은 악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 그냥 괜찮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으시니까 괜찮아라고 흘러가다 보면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신의 악을 행하여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지속성과 항상성이라고 하죠. 예.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의인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양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다스리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악인들의 이 특징은 그 마음에 있는 탐심으로 시작돼서 그것이 죄로, 악으로, 사망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2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또 진리에 입각해서 그 지혜를 날마다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선택이 어떤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락과 발람과 같이 날마다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죄를 향한 지속성과 항상성을 가지고 날마다 악한 깨를 세우고 또 악한 짓을 행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혹시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잠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로운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존귀한 설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